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묵상하기 시작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물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실례로 여리고의 맹인이나 또 어제 묵상했던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천당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떤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되는 그런 천국, 천당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실현되었는데 그것이 당장에, 지금 당장에 어떤 완성,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주는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런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들의 소망이 절정에 이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고 또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은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 옛날 다윗이 조상들을 어떤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해낸 것처럼 건져낸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당장에 그런 어떤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런 나라가 실현될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바로 목전에 둔 이런 관문과도 같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조금만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당장에 자신들이 원하던 그런 어떤 정치적, 군사적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실현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열문화 비유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떠나면서 은화 열 문화를 열 명의 종에게 균등하게 맡기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이렇게 맡기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도록 이윤을 남기도록 이렇게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은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분봉왕과 같은 통치자는 로마에서 권한을 얻어야 했습니다. 뭐 헤롯 왕가의 헤롯 대왕, 또 헤롯 아킬레우스, 뭐 안티파스 모두가 다 통치권을 얻을 목적으로 로마에 간 거예요. 지금은 뭐 외국에 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아주 길고 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표현으로는 먼 나라에 가셔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먼 곳에 가셔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가는 그 주인이 종 열 불러서 은하 열 문화씩을 주며 이제 장사하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지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문화는 100일 정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는 금 34kg 정도의 가치이고 계산해보면 대략 한 20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열문화는 뭐 그것에 비하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한 100일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색한 일입니다. 자기 친척이나 아들 아니면 재산관리 뭐 전문가 뭐 오늘날 말하는 어떤 PB 뭐 같은 사람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종들에게, 자신의 노예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돌아온 귀인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둔 종을 책망하면서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냐, 그리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종을 책망하는데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부러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필요 없이 그냥 은행에 맡겨서 돌아온 후에 원금과 이자를 찾으면 그만인데 굳이 이 귀인은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과 같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기셔서 사용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을 신뢰하고 그 종을 아끼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맡기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일들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게 하시는 그 복됨과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 굳이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굳이 우리에게 주님의 것들을 나누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더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눠주신 그 은혜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많은 일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은 그 일에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정산하는데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둘째 종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겨서 이 주인이 칭찬하고 각각 열 고을과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한 문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0일치 정도의 품삯입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비교가 불가능하죠. 한 문화의 가치에 비하면 이 열 도시와 다섯 도시를 통치하는 이 권세를 얻는 것은 사실 엄청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의 어떤 관심이 돈이나 이윤이 아니라 주인의 것에 대한 신실한 태도들을 이 종들이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주인의 관심이 정말로 이 종들이 얼마를 불렸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도록 시킨 바로 그 일, 먼 나라로 떠나면서 주신 그 사명을 이 주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이 종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는 사실 얼마 남겼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태도와 그 자세를 보시고 맡긴 그 돈과는 정말로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은혜들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사실은 주님이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는 너무 크고 감당하기 벅차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 맡기셨고 그 대가로 그 열매로 주님은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더 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누려서 그 사명을 얻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종은 20절을 보시면 받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으로 싸뒀다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종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참 매정하고 엄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분입니다. 이 종이 볼 때 주인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에게 한 문화 맡겨놓고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맡기지 않은 이윤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라고 합니다. 돈을 벌면 당신이 다 가져갈 거고 돈을 잃으면 엄히 벌할 것이니까 당신처럼 악한 주인에게는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이 세 번째 종은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집착하는 악한 사람이 악한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 왜 너는 첫 번째 종처럼 열 문화 남기지 못했냐라고 책망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오히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엄청난 보상으로 갚아주는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 함께 다스릴 권세를 충성한 자에게 모두 나눠주는 선하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런 주인의 마음은 모른 채 그저 주인이 맡긴 일을 부담스럽게 귀찮게 주인을 악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종은 자신에게 짐을 지운 주인을 미워하는 겁니다. 한 문화 사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 비유하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사실은 적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죽겠다 주님 진짜 너무하신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사명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 잘하는지 보시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이 땅을 잘 가꾸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고 도무지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주님을 악한 분으로 그저 주님을 부담스러운 분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정말로 내가 지기 힘든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얼마나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는지 그거 우리 주님 보시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 다섯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 큰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못하겠다 하지 않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큰 것 맡기겠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